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마음관리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내용에 앞서서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애굽에 대한 다섯 번째 재앙에 대한 것입니다. 돌림병인 전염병이 가축에게 임하는 재앙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기한을 정하고 귀해를 주셨습니다. 자, 5절 말씀 봉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기한을 정하셨죠. 그 본문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또다시 귀해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을 앞두고서도 바로와 백성들에게 사실 귀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들에 있는 사람이나 가축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시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죽이거나 멸하시기 위한 것이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신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거든요. 본문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예. 그런데 바로는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함을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의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임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 한 단어가 뭐죠? 교만이잖아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바로를 향하여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제 14절인데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이 말씀에서 너와 내 신하와 백성에게 교만한 바로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와 내 신하와 백성에게. 그런데 너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은 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는 내 마음을 손대시겠다라고 하는 것, 교만한 바로, 내 마음을 손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에게 있어서 문제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완악한 내 마음을 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이어서 나오는 내 신하와 내 백성이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죠. 바로와 마찬가지로 바로의 신하들에게도 마음에 완악함과 교만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두 부류의 신하를 볼 수 있죠. 첫 번째 부류의 신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축을 들에서 집으로 피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지. 또 한 부류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들에서 그대로 둔 것이죠. 그 결과 우박 재앙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것이죠. 바로만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그 신하 가운데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 바로와 그 신하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마음 관리의 소중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까? 왜 중요할까? 마음 관리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을 볼 때에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였죠. 교만하기 때문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처음부터 교만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 승승장구하자 그만 교만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이 아니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사울 왕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못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이러한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재앙으로 치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 마음에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끔 저는 김종래 씨의 CEO 칭기스칸이라는 책에서 읽었던 그 글을 메모해 둔 글을 예화로 쓰기도 하고 가끔 읽어봅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이죠. 글을 제가 올린 것 같은데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다. 나는 배운 게 없어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였다. 그런 내 귀는 나를 현명하게 가르쳤다. 적은 밖에 아니라 자신 안에 있다. 나 자신을 극복하자 나는 칭기스칸이 됐다. 칭기스칸은 역사상 가장 많은 지역을 정복했지만은 가장 큰 적은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적었던 것이죠. 내 마음을 정복하는 것이 진정한 정복 칭기스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글을 쓴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정말 정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밖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악하고 교만한 바로의 마음을 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말씀을 늘 듣는 우리들이지만은 말씀을 듣는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우리의 마음 밭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는 교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씨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비유를 하면서 말씀이 떨어졌지만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1년, 5년, 10년 수없이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지만은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밭과 같다라고 하면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결실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서 눈으로 보고 귀로는 듣지만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을 가진 자가 될 때에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열매를 맺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가 참 소중한 것이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면서 듣는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마음밭에 훈련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것으로만 훈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도 있고 예, 세미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 마음밭을 관리하는, 기경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지. 이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어서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고 겸손하고 참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아멘하고 아멘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결실을 맺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가 참 중요하다. 또 하나 있어요. 왜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음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참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레미야 17장 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였어요. 또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시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마음을 잘 지키면은 복이 되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온갖 악한 것의 마음을 내주는 꼴이 되어서 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관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병원도 세우고 해서 우리 건강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돈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뭡니까? 은행이잖아요. 그리고 집이나 건물, 시설물을 지키기 위해서 경비원을 두게 되잖아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을 잘 훈련시키고 군사력도 키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병원에도 은행에도 여러 가지 또 지키고 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렇게 하지만은 내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그것을 지켜야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한 두 개 소개하자면은 잠언 16장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봐요. 잠언 25장 28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성을 빼앗는, 이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 성을 빼앗는 장사보다 낫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성읍이 무너지면은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죠. 성벽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외부의 적으로부터 성을 지키고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을 빼앗기면 포로가 되고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잘 제어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용사요,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제가 소개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하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제일 아름다운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그런 것은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 인간의 행복은 외적인 조건이 있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죠.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서부터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너희 안에 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태국의 어떤 마을에는 가장 인기 있는 여자가 뚱뚱한 여자라고 합니다. 보통 100kg 이상이 되어야 미인이고 인기 있는 축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마을에 가면은 전혀 인기가 없습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금실 좋은 부부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여자의 몸무게가 147kg이었다는 것이죠. 147kg이면은 뭐 스무 선수와도 얼마나 뚱뚱한지 이제 짐작되겠죠, 그죠? 그런데 남편에게 공주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날씬하고 마른 아가씨가 있고 뚱뚱한 아가씨가 있는데 남자들에게 인기 있는 여자는 당연 뚱뚱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들한테 거기를 찾아간 그 동네를 찾아간 사람이 너무 이상해서 한번 물어봤대요. 뚱뚱한 여자가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한 남자가 말합니다. 뚱뚱하면 마음이 넓고 푸근해서 좋다. 이겁니다. 뚱뚱한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가 결국은 무엇이죠?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하나 어떻게 보면 편견이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실. 뚱뚱한 사람이 더 욕심 많고 절제하지 못하고 뭐 먹는 것도 뭐 그냥 퍼지게 먹고 그렇잖아요. 예. 푸근하지 마음이 푸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 남자들은 뚱뚱한 여자가 그럴 것이더라고 생각하고 좋아하고 신부 까무르는 최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남편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뚱뚱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그 이제 직접 보았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참 기가 막히죠, 그죠? 뚱뚱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정말 여러분, 남자들이 말한 대로라면은 몸매를 뚱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매가 뚱뚱한 사람을 좋아하는 진정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엇을 관리해야 될까요?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마음 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잘 지키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마음은 원의로 돼. 마음대로 되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비결은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나요? 정말 마음은 원의로 돼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가능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는 비결이다.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는 나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키고 성령의 다스림에 내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지키시고 다스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나뉘고 거짓되게 하고 악하게 합니다만은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합평케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내 안에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다스리는 정말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그리고 내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말씀을 듣는 거 사모함으로 들음으로 깨닫고 결실하고 믿음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